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손경제 초대석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게임 산업을 둘러싼 뜨거운 이슈들을 하나씩 짚어보면서 게임 산업이 갖고 있는 고민들 함께 나눠볼 텐데요. 오늘도 한국게임산업협회 운영위원인 넥슨의 강민혁 대외정책이사 다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그 게임 산업에 대해서 제대로 좀 배웠어요. 요즘엔 모바일 게임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마케팅 비용이 많이 든다, 즉 제작비보다는 광고비가 더 많이 든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많이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어쩐지 요 몇 년 TV를 틀면 그렇게 게임 광고들이 많길래 이게 돈이 좀 많이 돼서 그런가 싶었더니 돈 되는 거와 무관하게 경쟁이 치열해서 그랬던 거군요.
네. 잘 만드는 것 못지않게 잘 알리는 것들이 중요해졌고요. 예. 특히 이제 해외 글로벌 게임사들 뭐 클래시 오브 클랜이라든지 뭐 캔디 클러시 사과 이런 게임들이 이제 한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네. 이제 막대한 채널을 통한 광고를 집행을 했고요. 그게 이제 좋은 결과로 이어지면서 사실은 이같이 TV 광고, 매체 광고를 많이 해야만 경쟁력을 갖는다라는 약간의 공식, 예. 공식이 생겼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해외 게임 업체와도 무한 경쟁을 하는 거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무슨 예. 얘기냐면 그러니까 국내 회사가 만든 게임이나 해외 회사가 만든 게임이나 유저들 입장에서는 그냥 재밌어 보이는 거 다운받아서 하면 어떤 언어 장벽이라든가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황입니까?
네, 물론 뭐 그 해외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로 서비스되는 게임이 이제 많다 보니까 예. 어떤 그런 언어 장벽 그리고 그 게임의 어떤 참맛을 알기에는 좀 뭐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즐거운 게임, 재밌는 게임, 본인한테 맞는 게임을 찾아가면 되는 거군요. 그만큼 예. 대체 게임이 많아졌다라는 게 이제 치열한 경쟁을 대변하는 부분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은 시장 하나가 원 마켓이고요. 그리고 게임사들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원빌드라 그래가지고
네.
한국에 이렇게 출시하고 미국은 이렇게 출시하고가 아니라 그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을 하나의 마켓으로 보고 동일한 그런 출시를 준비하는 원빌드가 지금은 대세로 자리매김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해외 업체든 국내 업체든 뭐 어떤 게임사든 경쟁은 불가피한
네.
그런 아주 무한 경쟁 상황으로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 게임 회사들이 제일 경쟁 상대로 삼고 있는 업체들은 뭐 여기저기 많을 텐데 다른 국가들에서도 중국은 요즘 어때요? 중국 업체들이 요즘 게임 열심히 잘 만들고 그것도 역시 경쟁자가 되고 있습니까?
네. 그 모바일 게임의 성장세에서 저희가 한번 깜짝 놀랐었는데
예.
그거 못지않게 이제 놀란 게 중국 게임 산업의 어떤 성장세 아주 눈부신 성장세가 굉장히 국내 게임사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중국에서 게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 성장세라는 건.
예, 일단 뭐 설명 안 해도 짐작하시겠지만 중국은 굉장히 큰 내수 시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의 입장에서는 그 시장이 이제 글로벌 시장인데 저희가 공략해야 될, 진출해야 될 글로벌 시장인데 중국은 그 시장을 내수 시장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굳이 글로벌에 목매지 않아도 내수 시장에서만 성공하더라도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둘 수 있고요. 그리고 중국은 어쨌든 그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굉장히 강한 강력한 정책들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 기업들은 물론이고 뭐 미국, 일본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도 쉽지 않고 진출하더라도 성공하기도 쉽지 않고 아주 조금 특별한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듣다 보니까 아니 모바일 게임 시장은 전 세계가 구글 뭐 플레이 스토어 안에서 경쟁하고
네.
애플이면 뭐 앱스토어 안에서 경쟁하고 그냥 다 글로벌 경쟁이라 치열해졌어요. 그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네.
중국 시장에서는 중국 업체들이 텃세를 부릴 수 있는 뭔가가 있어요, 그럼?
시장은 하나인데
예.
어쨌든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로컬 룰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는 게임을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등급 심의를 받아야 된다. 라는
아,
그렇죠. 게 있고요.
예,
중국에도
예.
이제 이런 유사한 제도가 있는데 그걸 이제 판호제라고 합니다. 일종의 허가증인데
네.
중국에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판호라는 허가증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해외 업체 특히 우리나라 업체들이 받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진출을 해야 저희가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경험을 할 수 있을 건데 그 진출 자체가 차단이 돼 있다 보니까 사실 거기서부터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그럼 중국인들은 우리가 만들어서 올려도 중국의 허가를 안 받은 게임은 다운로드도 못 하고.
예. 아. 원천적으로 막혀 있는 거죠.
예. 그런데 까다롭게 하나 보죠. 자국 업체들 거는 잘 해주고.
아, 예. 뭐 실제적으로 파노의 결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데이터가 나온 적은 없는데요.
예.
일단 최근에 지난해 3월 이후로 우리나라 게임이 중국에서 새롭게 판호를 받은 게임이 단 한 종도 없다.
네.
라는 거는, 예, 알려진 내용이고. 그렇다면은, 지난 1년여 동안 대한민국에서 개발된 혹은 만들어진 게임이 신규로 중국 시장에 진출한 게임은 하나도 없다라고 보시면
일단은 자국 게임 산업 보호하고 있군요. 중국 정부도.
예, 중국이 사실 뭐, 얼마 전에 이제 FTA 협상, 한중 FTA 협상도 있었고, 지금 재협상 중이기도 한데, FTA 협상 과정에서도 중국이 아주 공공연하게 중국의 게임 산업은 자신들의 미래 먹거리 그리고 미래 전략 핵심 산업으로 분류를 해서
네.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산업군으로 이렇게 분리할 정도로 중국은 게임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큰 기대와 자신감 그리고 전략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게임 잘 만들어서 세계 시장에 수출하겠다는 전략입니까, 그럼?
예, 아무래도 전 세계의 중국 게임, 메이드 인 차이나 게임으로 이렇게 도배를 하겠다라는 게 어떤 국가적인 전략이다 보니까 그런 강력한 자국 산업 보호 정책 그리고 해외 사업자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것들에 대해 굉장히 까다로운 허들들을 많이 만들어 놓는 거죠.
중국 게임은 어때요? 지금은 재밌어요? 아니면 아직 수준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중국 게임이 그렇게 막 게임성으로 국내 게임들을 위협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는데.
예.
하지만 이것도 금방 따라잡힐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어떤 발전 속도가 워낙 빛의 속도이다 보니까 사실은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사실 양적인 부분이 질적인 부분을 다 담보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가늠은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중국 게임들은 예를 들어 어떤 모바일 게임 하나 를 놓고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50명 정도를 뭐 3개월 정도 투입해서 50억을 투입해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은 중국 게임사들은 우리는 300명 투입해서 한 달 만에 200억 투입해서 만들 거야. 이제 이러다 보니까
빨리 만들 수 있군요.
예, 규모의 경쟁에서 저희가 지다 보니까 사실은 질적인 경쟁은 앞서고 있다고 하지만 언제 따라잡힐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인 거죠.
그 동네의 경쟁력이라고 하면 정말 그럼 인력 많이 투입하면 되는 거예요? 인건비 싸다고 영화 재밌게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자국민뿐만 아니라 해외, 특히 우리나라에서 우수한 인재들을 막대한 스카우트비를 지불해가면서도 데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뭐 최근에 뭐 축구선수 호날두가 뭐 몇천억에 뭐 이적했다 뭐 이적료라는 거 있잖아요.
네.
사실은 이게 벌써 우리는 게임 쪽에서도 우수 개발자라든지 뭐 기획자라든지 마케터라든지 이런 분들은 뭐 10배? 뭐 3배? 뭐 이런 식으로 큰 몸값을 그래요. 지불하니까 사실 뭐 저 같아도 제안이 온다면 크게 고민을 해볼 수밖에 없죠. 예.
되게 영화는 좋은 영화, 잘 팔리는 영화는 탄탄한 시나리오? 네. 거기에다가 배우들의 연기력? 뭐 이 정도면 경쟁력의 요소다라고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게임은 뭡니까, 그럼? 게임은 뭐가 있으면 잘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게임도 사실은 뭐, 게임이 사실 영화랑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많거든요. 뭐, 기획 단계부터. 그리고 시나리오가 나오고. 거기에 이제 스토리텔링이 좋아야 되고.
네.
이제 배우는 안 쓰지만 그 배우에 맞는 캐릭터를 이제 만들어야 되고.
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예. 그리고 그 캐릭터가 갖게 되는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부여해야 되고.
질문하고 나니까 비슷하네요, 정말.
예,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게임도 어떻게 보면은 영화의 제작 단계 그 프로덕션을 굉장히 많이 유사한 부분이 많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예, 예.
결국은 그럼 중요한 건 거기도 시나리오 작가.
그쵸.
아니면 뭐 캐릭터가.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기획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게임의 컨셉. 그러니까 게임을 사업자들, 그러니까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자들한테 계속 게임을 하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했으면 내일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예.
이제 그게 기획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방향, 목적을 가지고 이용자들이 게임을 즐기는데
예.
그 목적성이 불명확하거나 희미하거나 재미가 없거나 하면은 이탈을 하는 거죠.
아니 근데 게임은 보면
네.
총 쏘는 게임 보면
네.
내가 총 들고 다니고
네.
앞에서 이런저런 다른 게 나타나서 쏘면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하고.
네. 그건 영화랑 마찬가지죠.
그렇죠. 거기에 기획이라는 건 뭘 잘하면 더 재밌는 게임입니까? 그건 너무 단순해 보여서.
사실은 이제 FPS 게임, 그러니까 총 쏘는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얼마나 렉이 없느냐가 제일 중요하죠. 사실은 내가 총을 탕 쐈는데
네.
난 분명히 맞췄는데 저쪽 가서 빗나가.
예.
그러면은 자기는 이걸 하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장르별로 중요한 포인트가 다르긴 해요. 그건 영화도 마찬가지죠. 액션 영화에서는 뭐가 중요하고 멜로 영화에서는 뭐가 하죠. 중요하고.
그러니까 그런 개연성 포인트가 없으면 안 되고.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시나리오 심심하면 안 되고.
그렇죠.
아, 총 쏘는 것도 그럼.
총 쏘는 거는 제일 중요한 게 싱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맞췄는데 쟤는 안 맞아. 그리고 제가 쏜 거 나 분명히 벽대에 숨어 있는데 벽을 뚫고 와서 맞아. 그럼 안 하는 거죠.
반대로
예.
안 맞은 것 같은데 쓰러지네? 이것도 실감 안 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요즘에 게임 쪽에서 많이 이제 악성 프로그램인데
네.
이제 그런 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 분명히 벽 뒤에 숨어 있는데 총을 쐈는데 맞는 거예요. 그걸 이제 월 핵이라 그러는데
네.
그 벽을 뚫는 핵이라 그래서 예. 월 핵이라 그러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하나씩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게임성을 해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좋은 게임들로서 계속 자리매김하는데 큰 방해가 되는 거죠.
바이러스 같은 게 감염된 거예요?
게임에 예, 그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게임도 이상해지기도 하고.
네, 유저들이 떠나는 거죠. 네.
중국 시장 얘기하다가 잠깐 아까 딴 길로 샜는데
네.
중국에서 그렇게 못 들어오게 하면
네.
그래도 중국 시장이 큽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네.
좀 아니면 뭐 미국이나 유럽에 좀 팔고 있지 인도도 인구 많다고 하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중국 시장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에게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저의 성향이
네.
한국과 비슷하다 보니까
아,
사실은 성공 확률이 높은 거죠.
잘 먹힌다.
예. 그에 반해서 북미 유럽 뭐 일본 이런 친구들은 이제 콘솔 게임에 특화가 돼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러다 알겠습니다. 보니까 아직 PC 기반의 온라인 게임 그리고 모바일 그 디바이스 기기의 모바일 게임 이런 것들이 어색한 거예요. 근데 이걸 저희가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10여 년째 계속 진출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좀 유의미한 성과는 아직 없다라고.
해외에서 그래도 먹히는 시장 중에 큰 시장은 중국밖에 없다 지금.
예, 중국은 뭐 그런 거 다 차치하더라도 일단은 워낙 이제 시장 규모가 크다 보니까 가장
알겠습니다.
중요한 시장일 예. 수밖에 없습니다.
대개는 이제 게임에 대해서 우호적이거나 이해를 좀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저런 스토리들이 그렇구나 할 텐데 지금까지도 방송 듣는 분들 중에는 이 게임이라고 하는 건 빨리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의 생각이 꼭 일리 없는 건 아니고
네.
많이 고민하시죠 이 부분.
네, 사실은
특히 어린 학생들이 주로 많이 빠져든다.
네.
그러다 보면 공부해야 될 때 공부 안 한다.
네.
그런 거 어떻게 보십니까? 중독 문제도 요즘 고민되는 네. 것 같고.
뭐 일견 맞는 말씀도 있으시고 좀 억울한 측면도 있는 게 사실인데 일단 대한민국 사회에서 게임이라는 이 문화 콘텐츠가
네.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은 대한민국에서 특히 학창 시절에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이제 진학 내지는 뭐 대입, 입시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 가장 중요한 시기에 가장 중요한 골이 있는데
네.
그 골을 넣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들이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결국 게임이라는 거는 누구에게나 주어진 그 하루 24시간이라는 시간 중에
네.
이제 뭐 일하는 시간이 있을 거고 학생들은 공부하는 시간이 있을 거고 뭐 밥 먹는 시간이 있을 거고 잠자는 시간이 있을 거고 그런 걸 뺐을 때 이 여가 시간이라는 게 사실 하루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죠. 성인이나 예, 뭐 청소년이나 다.
청소년들은 더 없죠.
예.
학원 갔다 오면 자야 되니까.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여가 시간에 엄청난 경쟁들이 펼쳐져요. 게임사끼리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게임이 예를 들어 프로야구 좋아하는 사람들,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 드라마 좋아하는 어머님들.
네.
다 경쟁을 하는 거예요.
얼마 안 되는 여가 시간을
예.
우리 거 하고
그렇죠.
보내시라고.
결국은
예.
그 시간을 누가 많이 뺏어오느냐가 성공하는 컨텐츠가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게임이 사실 경쟁력이 더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쪽에서 조금 더 뭐 이런 표현이 적지 않지만 좀
질투?
시기, 예, 네, 질투 뭐 이런 것들을 좀 받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크게 두 가지가 어쨌든 이 게임 산업이라는 데 대한 편견을 가지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방송국이
있습니다.
방송국이 게임 비판하는 보도를 내는 이유가
예.
그 시간에 뉴스 안 보고 게임하더라.
그렇죠. 뉴스 때문에? 봐야 되는데 게임하고 드라마 봐야 되는데 게임하고 뭐 네,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게임은 특별하게도 네. 글쎄요. 이게 뭐 오해일 수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뉴스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하루 종일 뉴스만 보든가 아니면 아, 넌 오늘 뉴스 안 봤는데 이거 좀 이상한데 이런 중독성이 있다는 말은 네. 다른 거에서는 잘 못 들었는데
네.
유독 게임은 이거 게임 안 하면 하루가 안 지나가는 것 같고 그런 어떤 중독성? 이게 네. 너무 강해서
네.
그래서 좀 문제다라고 하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네. 그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뭐 유명한 이제 소설가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네.
사실 어떤 문화 콘텐츠들이 많잖아요. 사실 뭐 영화도 있고 아까 뭐 드라마도 있고 책도 있고 뭐 웹툰도 있고 뭐 방송도 있고 음악도 있고 하는데
네.
어떤 문화 콘텐츠든지 다시 찾게 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건 실패한 콘텐츠다. 즉 죽은 콘텐츠다. 그러니까 오늘 이만큼 했으면은 오늘 이렇게 음악을 들었으면 내일 다시 듣게 해야 된다. 예. 그거를 사실은 중독이라고 그렇게 규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뭐 저희는 이제 몰입이니 과몰입이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다음을 기약하게 만들지 못하는 콘텐츠는 죽은 콘텐츠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게임이 사실 굉장히 살아있는 콘텐츠인 거죠. 다른 콘텐츠에 비해서 다음을 더 기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재밌으니까 그런 거다 그치. 이 말이군요.
예, 뭐 쉽게 말씀드리면 그게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사실은 그걸 중독성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게임이 어쩔 수 없는 숙명적인 콘텐츠의 어떤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 운명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예. 되게 중독이라고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약물 중독을 빼면 도박 중독입니다.
네네.
이 도박에서 느끼는 짜릿함,
네. 네.
돈이 걸고 다시 따는 그 느낌. 그게
네.
그냥 보통 우리 드라마 재밌는 거, 영화
네.
재밌는 거하고는 이건 차원이 다르니까
네네네.
별도로 이건 치료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런데 게임 안에서도 네. 게임 안에서도 그런 사행적 요소들이 꽤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
어떤 아이템을 가져야 되는데 그건 열심히 노력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뭔가 이제 확률적으로 운이 좋아야 그래서 계속 배팅을 하다 보면 걸리기도 하고 안 걸리기도 하고
네.
하는 이게 우리가 과거에 즐기던 도박 게임의 요소와 크리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이거는 좀 문제 아닌가라는 걱정이 있어요.
네.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요. 그 일단 제가 이제 전제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너무 사행이라는 단어를 여과 없이 쓰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도박 같은 경우는 이제 도박 그 사행은 세 가지의 구성 요건이 이제 갖춰져야 되는데
네.
우연성 배팅 배당성 그리고 가장 중요한 황금성이 갖춰져야 된다.
황금성. 즉, 거기서 예. 번 돈이 현금으로 바뀌어야
그렇죠.
된다.
그렇죠. 실물화폐로 전환이 가능해야 돼서 이걸 이제 실물화폐로 써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사실 말씀하신 확률형 아이템의 경우에는 우연적이긴 하고요. 그리고 뭐 사실 뭐 천 원을 투자를 해서 뭐 만 원의 가치의 아이템을 획득할 수도 있으니 배팅 배당성에도 해당이 될 수 있지만 모든 게임사들은 약관으로 그 아이템 현금 거래를 막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황금성이 구성 요건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가장 도박과의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확률형 아이템 관련된 이슈는 저는 사행 이슈라기보다는 어쨌든 확률형 아이템도 디지털 재화를 저희가 판매하는 입장이잖아요.
예.
이용자들은 구매를 하는 입장인데 이용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이용자들이 확률 아이템을 구매하는데 이 확률 아이템 구성품이 어떤 걸로 되어 있고 그 구성의 포션이라고 하죠. 그것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확률형 아이템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안에 뭐 들어있을지 모르고 그냥 사서
예.
내가 원하는 게 들어있으면 아이고 좋아라 하는 거고
맞습니다.
아니면
랜덤 박스
필요 없네 뭐 이런 그런 개념인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을 때 이용자들이 그 정보를 보고 아 이게 나한테 필요한 아이템이구나 아니면 불필요한 아이템이구나 이렇게 구분을 해서 구매를 정확하게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끔
그게 어떻게 하죠?
알려줘야 되는 거죠.
아무 뭔지 모르는 검은 상자에
예.
예를 들면 내가 원하는 그 칼이 들어있을 확률은 7%고
네네.
구슬이 들어있을 확률은 0.15%고 이걸 다 써주자?
예. 그렇게 써야 되고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사실은 국회 이 관련 법안들이 몇 가지가 발의가 돼 있습니다. 그 네. 법을 봐도 이건 사행 이슈, 사행의 어떤 취지가 아니라 정보 제공, 소비자들한테 정확한 정보 제공을 왜 안 하냐, 이제 이런 지적들이 담긴 취지의 법안들이 발의가 돼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한국게임산업협회 회원사들은 마침 이제 7월 1일부터 이제 그 확률형 아이템의 정확한 구성 품목 그리고 구성 비율을 이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그 이용자들이 말씀하시는 어떤 확률이 지나치게 너무 낮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네. 좀 동감을 이용자 저도 이제 퇴근하면은 게임 이용자가 되니까 이용자 측면에서는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고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어떤 그 비즈니스 모델의 비중이 네. 지나치게 좀 획일화돼 있고 편중화돼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공감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사업자들이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들을 좀 고민해야 될 거고 예 그런 쪽에 있어서는 계속 그리고 좀 치열하게 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저는 게임이 그냥 가족 게임처럼 되면 예전에 윷놀이, 장기 뭐 그런 것들이 그런 거였었잖아요.
네.
그렇게 좀 바뀌면 전반적으로 그 억울한 부분도 좀 줄어드실 것 같기도 하고
예.
시장도 커질 것 같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어떤 이제 저 입장에서는 그런 좀 약간 왜곡된 시각 그리고 약간 뭐 편중된 시각 이런 것들이 저희가 좀 많이 힘든 부분이긴 한데요. 저희가 인위적으로 어떤 인식 개선 노력을 해서는 이거를 바꾸기는 쉽지 않고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마침 이제 저희가 그 8월에 열리는 아시안 게임에서 e스포츠가 그 시범 종목으로 채택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게임이 그러니까, 예.
예. 그러면 e스포츠라는 것 자체가 이제 게임을 활용한 어떤 컴퓨터로 대결하는 게 e스포츠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뭐 그 마약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이런 것과 같은 선상에서 보는 게임을 저런 아시안 게임이라든지 올림픽이라든지 이런 데서 정식 종목 내지 시범 종목으로 채택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어떤 그런 스포츠 이벤트나 이런 쪽으로 e스포츠가 계속해서 확산되는 것들이
네.
이런 말씀하신 어떤 부정적 인식 개선을 하고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게임산업협회 그리고 게임산업협회 회원사들한테도 이제 그런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는 저는 의무라고 봐요. 그런 점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그런 대국민 캠페인들을 전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내년, 내후년까지도 계속해서 그런 저희들이 인식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알리는 작업들을 할 거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어쨌든 기업의 입장에서 사회와 소통하려는 노력들 그리고 사회에 기여하려는 노력들을 통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그런 부정적 인식들을 낮춰가는 노력들을 가열차게 해야 된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민혁 이사님은 게임 하신다고 하셨고
네, 전 게임 뭐 너무
일주일에 좋아요. 뭐 10시간, 뭐 20시간 정도는 한다고 하고.
네.
아이 있으시죠?
예, 뭐 초등학교 5학년 아들.
초등학교 5학년 아들.
예.
게임 좋아하죠?
예, 뭐 완전히 좋아합니다. 예.
아빠가 하니까 얼마나 같이 좋아하겠어요?
예, 뭐 못하게 할 수가 없겠죠?
그럼 하고 싶은 만큼 해라, 그럽니까?
저희는 룰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세요? 게임 산업협회 운영위원으로서는 게임을 좀 많이 확대해야 될 것 같고
네네.
그렇다고 내 아이가 하루 종일 24시간 게임만 하는 건 막아야 될 것 같고
네, 뭐
어떻게 하세요 그 고민은?
일단 현실적으로 초등학교 5학년인데 네. 저보다 더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갔다 오고 뭐 이렇게 학원 갔다 오고 하면은 그리고 숙제하고 하면은 바로 취침 시간이에요. 평일에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평일에는 저는 그 친구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죠. 아, 스트레스가 되게 많이 쌓일 건데 주중에.
아니, 그러면 게임을 마음껏 하라고 하는데
네.
일단 숙제도 하고
네, 네.
잠 잘 거는 자고
네.
학원은 갔다 오고
네.
그리고 나서 게임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해야 할 미션들이 있는 거죠. 게임이 아닌
네.
본인의 그 라이프 사이클에서 해야 될 미션들이 있잖아요.
예.
그 미션들을 다 하고 취침 시간을 정해 주죠. 그럼 그 사이에 남는 시간 한 시간이 남을 수도 있고
예.
20분이 남을 수도 있고 어떤 날은 부지런해서 2시간이 남을 수도 있잖아요. 그 시간에는 하고 싶은 게임을 하게 해줍니다.
게임기는 뺏어놓고 있다가?
아니요. 저희의 아이는
예.
PC 온라인 게임을 좋아해요.
그래서 엄마가 켜줘야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본인이 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숙제 안 하고 키지 않아요?
아, 그거는 그래서 이제 룰을 정한 거죠. 약속을 한 거고 그 약속을 어길 경우에는 페널티를 주는 거고요. 약속을 지켰을 때는 보상을 주는 거예요. 사실 이게 게임의 알고리즘이거든요. 잘하면 보상 주고 못하면 네.
약속을 지키면 벌주고. 보상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
보상이 이제 게임을 하게 해주는 겁니다.
예,
그게 굉장히
다 하고 그 나서만 게임을 하면 게임을 다음에도 또 할 수 있게 해줄게.
엄청난 동기부여가 되죠. 그러니까 내일을 기약하는 거죠.
아, 근데 오늘 예. 숙제를 안 하고 게임을 했으면
그러면 그 주는 게임 못하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주말은 저희가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 할 수 있게끔 해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주말이거든요. 이 친구는 주말을 되게 기다리겠죠.
네.
그러다 보면 주중에 같이 만들어 놓은 룰, 같이 만들어 놓은 약속들을 잘 지키더라고요. 동기부여.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이제 가끔 이제 학부모 대상으로 뭐 강연 요청이 와서 가서 말씀드리면 늘 받는 질문이 이거예요. 당신은 게임 회사 다니면서 당신 아이는 어떻게 조절을 하느냐.
네.
그러면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려요. 같이 하시면 된다고.
게임을
네.
학부모가
가장 좋은 방법이 같이 하시면 된다. 그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공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게임에 대한 편견 이런 것들 기성세대들의 편견이 저는 제일 큰 이유가 사실 게임을 안 하셨던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사실 저만 해도 이제 게임 키즈로 자라서 이제 게임을 하면서 자란 세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은 같이 즐기자 뭐 이런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 친구가 예를 들어 소비를 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뭐 아이템을 구매한다든지 할 때 합리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고요. 그리고 시간도 과몰입이 문제라고 하면은 약속을 해서 룰을 정하고 그런 그만큼만 할 수 있게끔 길라잡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이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도적으로도 사실은 선택적 삼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가 일주일에 할 수 있는 게임 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놓을 수 있어요. 요 시간에만 접속 가능하게끔.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을 좀 적절히 활용하면은 굉장히 지금보다는 어떤 자녀가 게임하는 걸로 인해서 나타나는 갈등에 있어서의 어떤 다툼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질 겁니다.
예. 일정 기간 하게 하고 그 규칙을 지키게 하고 가능하다면 같이 하는 게
네.
그게 좋더라.
예.
예. 손경제 초대석 한국게임산업협회 운영위원인 넥슨의 강민혁 대외정책이사와 함께 게임산업의 전반 그리고 게임 과몰입 중독 등에 대한 이슈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남은 휴일 편안하게 잘 보내시고 또 저는 내일 월요일 오전 11시 10분에 찾아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